BOA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9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서 미군 구축함과 다른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에 이용한 드론 수십 대를 격추했다고 미국 중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1월부터 홍해와 아덴만에서 선박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같은 공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응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9일 TV 연설에서 37대의 드론을 보내 홍해와 아덴만에 있는 화물선과 미군 구축함 여러 대를 목표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그러면서 8일 아덴만에 있었던 싱가포르 선적 프로펠 포츠노에 대한 공격도 자신들이 벌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연합군이 9일 이른 시각 홍해 상공에서 최소 28대의 무인항 공기를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으로 미군이나 연합군의 해군 함정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상업용 선박의 피해 보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후티 반군은 아덴만을 지나던 상선 트루 컨피던스 호를 미사일로 공격해 선원 3명이 숨지며 첫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10일 전 세계 이슬람에 있어서 한해중 가장 성스러운 시기인 라마단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동예루살렘 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슬람 성월 라마단은 10일 오후 해가 지면 시작돼 4월 9일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 신자들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을 앞두고 기대됐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 라마단 기간 동안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예루살렘은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더불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선 인식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 정착촌을 건설하며 자국의 영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예루살렘에는 이슬람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유적지 중 하나인 알락사 사원이 있어 라마단 기간 내 매일 수만 명의 신도가 사원을 방문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좁은 거리 주변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예년과는 대조적으로 구시가지 주변에서 라마단 장식들은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시가지의 공동체 지도자인 암마르 사이더는 우리는 올해 우리 아이들과 장로들, 순교자들의 피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꾸미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대인 정착민들과의 충격으로 약 400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성명에서 평화로운 라마단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연계망에서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묘사된 것을 단속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으며 테러 선동 혐의가 있는 20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라크사 사원은 유대인들이 성전산이라고 일컫는 템플 마운트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은 과거부터 팔레스타인인들과 유대인들 간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라크사 사원과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으로 11일간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0일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가자지구에 선박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지 36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버지니아주의 랭리 유스티스 합동기지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물류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이 선박은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임시부대를 설립하는 데 쓰일 첫 번째 장비를 운반하고 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7일 미국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안을 통해 인도적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부두를 설치하는 비상 임무를 군에 지시했다면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이 해상 경로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양측 간 전투로 가자지구 내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5일 미한 자위의 방패 연합훈련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구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강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가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라 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에서 그리고 국무부의 정, 박, 동아태 부차관 보겸 대북 고위 관리는 5일 워싱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두 사람의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But we're also willing to consider interim steps on that pathway to denuclearization, provided that these steps will make the region.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한국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무부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의 발언입니다.
I don't want to prejudge that as a final step, but I think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re would have to be.
박 부차관보는 5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대담에서 비핵화 중간 조치를 최종 조치로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랩 후퍼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 목소리로 중간 조치를 언급했는데요. 이것을 정책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랩 후퍼 선임 보좌관과 정박 부차관보의 발언은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나 협상이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심을 예. 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고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제재 완화에 나서는 그런 협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이 그동안 줄곧 미국이 강조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미루면서 군축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요, 사실 미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실제로 시작하게 되면 이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동안 관측이 돼 왔고 또 미국도 네. 그런 점을 시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말하자면 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미국이 아무런 반대급부도 하지 않는 그런 협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또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무부 스스로가 이 같은 발언이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 후퍼 보좌관과 정박 대북 고위 관리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것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실 언론을 통한 발표나 이를 통해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하게 되고 이런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거나 또는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네. 이 두 고위 관리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이 예년보다 훨씬 강화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도 이것이 이제 정책 변화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협상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북한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적대 정책 철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재 완화나 철회인데요.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 지난 3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뭔가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발언의 중심은 중간조치 인터림 스텝스인데 이 중간조치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중간조치, 중간단계, 영어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터림 스텝이라고 그런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발언을 한 그 미랄렙 후퍼 백악관 선임보좌관 그리고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중간 조치가 뭔지 또 여기에 그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그 이 중간 조치, 중간 단계를 핵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북한과 해왔던 비핵화 협상, 비핵화 단계 이런 걸 보면은 대개 보면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에서는 역시 핵동결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가만히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이제 핵동결이고요. 이 핵동결이 잘 되면 핵동결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본격적으로 핵물질, 핵 프로그램 그리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그야말로 이제 비핵화 단계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1단계, 2단계 해서 이제 비핵화가 완성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 중간 조치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좀 접근법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지난 4, 5년간 북한의 핵무기가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북한이 그 핵보유를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헌법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이긴 하지만 상당히 멀어진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따라서 네. 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결과가 뭐냐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물질 또 핵무기 생산은 일단 동결을 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북 제재 일부를 풀고 해서 상황 악화를 막고 한국말로 하면 급한 불을 먼저 끄자 이런 의도에서 아마 이런 중간 조치, 중간 단계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같은 그 중간 조치 해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그 목표치를 완전 비핵화해서 1단계 목표로 동결로 좀 잡은 거기 때문에 좀 목표치가 좀 낮아졌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그 받아들이기가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적대시 정책 포기 또 먼저 뭘 내놔라 이런 주장을 했고 미국은 계속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컸죠. 그런데 네. 여기서 일단 완전 비핵화는 좀 장기 과제로 미뤄두고 동결로 만일 낮춰 잡는다 이렇게 되면은 간극이 상당히 좀 줄어들기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 접촉 이런 것이 이제 재개될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정책의 그 초점이 비핵화에서 일단 핵동결이 되게 되면은 비핵화가 좀물 건너가는 희미해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동결이 일단 되고 제재가 풀리면은 북한이 일단 뭐 경제적으로 살 길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무기 또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이것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핵탄두, 핵무기 또 핵미사일 이런 것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이 뭐몇달 안에 이것이 핵폐기가 된다 이러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상황이 몇 년이 간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단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조치를 북한이 원하는 핵 군축 회담으로 볼수 있을까요?
사실 그랩 후퍼 선임 보좌관이나 정박 대북고위 관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핵 군축 회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핵 군축 협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 동결을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핵 군축 협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주장을 해온 미국의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그 관측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군축 협상을 통해서 일단은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마이크 오헨런 그 씨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핵 군축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의 핵무기 생산을 멈추고 그다음에 핵 실험도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을 하고 또 이제 핵 시설들에 대한 말하자면 검증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단 여부를 여기에 반대급부로 이제 미국은 이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군축 협상이 되는 것이고요.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두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각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그 시점, 그 말하자면 전제 자체가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난망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군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부 차관보는 고체 연료 미사일, 전술 핵무기, 무인 잠수정 등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중간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북한 핵무기 현황이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박 부차관보는 이제 중간 조치가 왜 필요한가 이걸 설명하면서 북한 핵무기가 이제 상당히 늘어났다, 많다, 이런 점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10년간 보면 북한 핵무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한 20년 전만 해도 북한 핵탄두를 전문가들이 대개 한 4개 내에서 6개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물질만 해도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두 가지 시설이 있고 두 가지 시설이 다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핵탄두만 해도 대개 지금 40개에서 80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정도 속도로 계속 만들다 보면 아마 조만간 100개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그 핵물질로 만든 핵탄두, 핵무기가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그 최근에 그 전술 핵탄두 화산 30, 31이 되는 것을 만들었다고 공개를 했는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그 핵탄두가 그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이 다섯 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두 개발을 꾀하고 있는 그 순항미사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또 바다에서 쓰는 핵 어뢰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화성 18형도 이미 개발을 했고, 이것은 또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지금 교체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정박 부차관보 말대로 북한 핵무기가 상당히 지금 많고 다종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아마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오는 11월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건 아닐까요?
네, 그런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은 대통령 선거의 해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예.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외 정책을 보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황은 사실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중동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에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하마스의 말하자면 기습적인 공격에 비판의 그 초점이 모여졌다면은 그 현재 상황에서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사망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고 관련해서 예.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각적인 휴전을 위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을 압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 두 개의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대선 국면에서 북한이 만일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도발을 해온다면은 사실 더더욱 그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실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좀 유화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할 것이라 보도했는데 이런 발언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닐까요?
네, 아직 뭐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핵 문제의 그 핵 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적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그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유세는 이미 뭐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TV 토론 같은 것으로 이제 뭐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소 발언을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북한 핵 문제와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내가 있을 적 대통령으로 있을 적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이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백악관에 있으면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한 것도 없고 성과도 없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진짜로 그 TV 토론 같은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격하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년간 무슨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네. 이것을 그 이런 중간 조치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놓으면은 우리가 저 중간 조치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용의가 있는 걸 밝혔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됐다. 이렇게 그 일종의 미리 좀 방패막이를 쳐놓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것이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번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8개월 남았다는 점, 또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그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의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달 22일 중국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화상 통화를 가졌는데요. 중국하고도 중간 조치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뭐알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국무부나 중국 외교부나 이두 사람의 화상 통화에 대해서 사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거든요.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낸걸 보면 류 샤오밍 특별대표와 정박 대북 고위관리가 화상 통화에서 동북아 지역을 갈수록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두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말하자면 원론적인 내용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 조치라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논의됐을 가능성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북핵 특별대표 수준에서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도 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장시간 만나면서도 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북한 문제의 발단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어느 정도 그 엇갈린 이런 입장차를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 측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북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양측이 중간 과정으로 중간 단계를 취해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관측들이 그동안의 전문가들이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중간 조치라고 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의 그 여러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관측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중간 단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VOA가 이제 그 중간 조치 그 발언이 나온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그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그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그 성향별로 상당히 그 다양한 그 반응, 논평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핵화를 하려면은 항상 그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한 중간 단계가 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 견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역시 그핵 문제가 핵을 가져야만 정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비핵화를 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그 비핵화가 물 건너간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중간 단계를 하다 보면은 북한에 그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셉 디트라니 과거 그 육자회담 차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제재가 그 동결로의 대가로 해제가 된다면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그 동일한 통일된 어떤 견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그 견해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중간 단계 메시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뭐 북한의 반응은 당연히 아무런 것도 없고요. 이것이 중간 단계로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는 있지만 미국 정부가 사실 북한의 공식 제안을 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반응을 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예.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이 북한이 현 시점에서 미국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선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는가를 지켜보고 관망할 것이지 그 안에 뭔가 협상이 나선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미북 간의 마크 접촉이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뭐 마크 접촉이나 대화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 그 외교 관계라면은 미국이 뭔가 이제 새로운 언급을 이제 중간 조치 이런 언급을 했으면은 그것이 좀 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좀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자신들의 그 입장 이런 것을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8개월 뒤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마 그 트럼프의 그 승리에 대비해서 트럼프와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와 접촉 대화를 갖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이로울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일 시작된 미한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은 14일까지 진행되는데 올해 훈련이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횟수가 늘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한국 합동 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번 달에 실시되는 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총 48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에는 3월과 4월을 합쳐서 23번, 그러니까 23회 실시됐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 3월 달에 실시되는 훈련 횟수만 그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훈련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 훈련, 연합 공중 강습 훈련, 또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또 쌍매 훈련, 이것은 대대급의 연합 공중 훈련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예고했던 것처럼 상당히 강도 높게 그렇게 그 여러 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것이 이번 연합훈련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전쟁 연습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한국과 미국이 이제 연합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매년 그 담화 를 내고 이제 반발했는데 이번에도 뭐 같은 그 내용에 또 같은 반발, 같은 담화를 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담화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한반도 정세가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시 그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책임을 그 한국과 미국에게 떠넘기겠다 이런 의도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어서 나온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갑자기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이런 그 군사적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담화를 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는데요. 미한연합연습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6일 날 서부지구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튿날 7일에도 그 북한군 연합 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이렇게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한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에 이틀 연속으로 이 북한군의 훈련을 참관하고 이런 공개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의 연합 연습에 맞대응해서 자신들도 전쟁 준비 태세를 점점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반응이 미국과 한국의 연례적 방어 훈련에 대한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전학유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전쟁 기도 이것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미한 연합 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진행된 기간에는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또 탄도 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작된 그 자유의 방패 훈련은 14일 끝나는데요. 아마 14일 그 연합 훈련이 끝나면 아마 북한이 지난해처럼 그 단거리 뭐 이런 탄도 미사일을 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직까지는 북한의 도발이 예년,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쏘는 대신 이번에는 포사격 훈련, 무슨 작전 훈련 이런 것을 이제 전방을 방문하는 그런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그 긴장 도발을 미사일을 쏘지 않고 이것으로 그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역시 좀 14일 날 훈련이 끝나 봐야 저희들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5일, 이른바 이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민주당과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의 그 양강 대결 구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결하는 것은 처음인데, 그냥 누구나 궁금해하는 내용. 과연 누가 이길까? 이것에 대해서 윤 기자가 지금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당연히 그 대선이 8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이길지를 관측하는 것은 별로 의미도 없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거든요.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사실 두 후보 간의 그동안에 나온 여론조사를 줄곧 보면은 오차 범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대선의 특징을 보면 이 4년 전에 맞붙었던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맞대결하는 거 이런 것은 미국의 헌정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후보가 이 3월경에 일찌감치 민주당, 공화당 모두 확정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요. 그만큼 양당의 말하자면 지지자들이 결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이슈가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 그리고 국경 정책, 이민 정책이 되겠고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문제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쟁점으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저녁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시죠. 최 기자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저녁 워싱턴 그 미 의회에서 68분간 그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은 이것이 그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것이 그 말 그대로 국정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개 초당파적인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전통인데 이번 연설은 초당파적인 연설이 아니라 상당히 그 당파적인 연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평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선거 유세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주장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재선이 이제 하려는 재선이 되려는 그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 그 의회에서 국정 연설하면서 자신의 그 반대파 경쟁 후보는 대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뭐 그 전통이면 전통, 관례라면 관례인데 이날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와는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3차례 걸쳐서 나의 전임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트럼프를 상당히 공격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설 초반에 내 전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로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미의회 난임 사태, 낙태권, 총기 범죄, 이민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을 비교해서 그야말로 선거 유세 연설을 그 버금가게 하는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대선 구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확정된 배경과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군 포로의 손녀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차별받았다는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옷 만들고 꾸미는 것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 사람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을 향해 탈북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 패션 디자이너 권봄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이거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피 아저씨한테 바꿔달라고 할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 패션 디자이너 권봄 씨.
네, 수고하세요.
모두 퇴근한 늦은 저녁에도 권봄 씨는 홀로 남아 신제품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고민을 합니다. 이번 신제품은 메인 디자인으로서 처음 출시한 제품이라
더 신경 쓸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권봄 씨는 북한에서부터 패션에 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하고요. 또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더 큰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 패션을 따라 입고 싶다라는 거에서 시작되는데요. 근데 또 엄마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하셨었는데 옷을 사시면 꼭 신발까지 신고 걸 앞에서 보셔야 됐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10대 때 겨울연가라던가 그리고 천국의 계단 이런 드라마들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여주인공들 거의 매직한 긴 생머리였고 나팔바지라던가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입고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나팔바지는 못 입고요. 그리고 전 또 학생이었으니까 단발로 잘라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달랐죠.
권봄 씨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교복을 수선해서 입었고요. 또 그 당시 중국에서 들어오는 옷으로 더 다양한 패션을 즐겼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중국이랑 거래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옷들도 많았었고 중국에서 넘어온 옷들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었는데 택만 잘라서 넘어오는 옷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서 입을 수 있었고 저희가 교복이 대량 생산으로 나오는데 사이즈는 별로 없고 기본 크게 나와요. 제가 그때 그 학생 때는 이 키에 엄청 말랐어갖고 옷이 태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큰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못 입겠다 해서 그냥 원단 컬러도 되게 안 이뻐요. 네이비색인데 그 죽어있는 네이비색 같은 거여갖고 원단을 제가 직접 사서 블랙 원단으로 사갖고요. 그거를 제 몸에 맞춰서 만들어서 입었었어요.
검은색 원단을 사 직접 자기 교복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교복 디자인을 크게 변형하지 않는 한에서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 때만 해도 교복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했고요. 그때는 평양은 더 했었어요. 평양 친구들은 제가 그때 평양에 축전 같은 데 갔었었는데 평양 친구들은 아예 블루빛나는 원단의 교복 치마도 엄청 짧게 입고 막 진짜 엄청 이쁘게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만들어서 입었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터치를 안 했고 비판 무대에 서는 거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를 기르지 말라든가 그리고 사복을 입지 말라든가 그 레터링 있는 옷들을 입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길 때 비판 무대에 서요. 근데 또 저희 때는 그렇게 또 비판 무대가 많이 없어져갔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금요일마다 친구들의 장단점을 한마디씩 얘기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때는 또 애들이 많이 깨어있다 보니까 단점도 마음 상하지 않게 이 친구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엄격하지는 않았어요.
패션을 좋아했던 권봄 씨를 이해해준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패션에 대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도 받았죠.
뭐 학교에서는 머리 기르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저 그럼 학교 안 납니다 이러면은 아 그러면은 너만 머리 기르게 해줄 테니까 머리를 묶고 학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지만 밖에서 이제 딱 걸릴 때는 이제 청년 뭐 단체 그런 건물 같은 데 끌려가고요. 청소를 하거나 근데 제가 거기서 아 이날 정말 못 살겠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저희 아빠가 국군 포로병 가족이라 보니까 집안이 너무 안 좋은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뭐 장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끌어 가셨었는데 그쪽은 이렇게 뭐 당산부 자녀들이라든가 나라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 자녀들은 옷을 그렇게 입어도 같이 잡혀와도 보내줘요. 그리고 너네 아빠가 뭐 하니?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러면 저랑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만 남아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사춘기라 보니까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못 입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지?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권봄 씨가 살았던 지역은 함경북도로 탈북이 북한에서 가장 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집 건너 한 명씩 탈북했다고 하고요. 또 브로커가 많아 어렵지 않게 탈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탈북하고 2012년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한국에 정착해서는 다시 고등학교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검정고시를 봤었고요. 검정고시를 보면서 패션이 하고 싶으니까 홍익대를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았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다 수능 1, 2등급의 학생들이고 어릴 때부터 입시 미술을 해서 그림도 정말 잘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가서 졸업을 할 수 있고 또 패션을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다시 하려고. 홍익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거기서 입시학원까지 같이 병행해갖고 그림을 그려서 홍익대학교 딱 하나만 지원했어요. 홍익대학교 아니면 나는 한강 갈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홍익대학교 하나를 지원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모든 과정에서 통과가 돼서 홍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기숙 대안학교에 입학해 대학 입시 준비를 한 끝에 드디어 2017년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시로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미술 입시 공부는 너무 재밌었고요. 6시에 공부 마치고 7시부터 11시까지 그림을 그렸고 이제 기숙사에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에 오면 12시였고 그게 매일 반복되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 너무 잘했는데 난 천재야 막 이런 사람이었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리면서 나 왜 이렇게 잘 그리지?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못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못 그리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입시할 때 그림을 보면 너무 못 그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때는 만족했어요. 난 천재야. 난 피카소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전 수시로 갔거든요. 내신도 보고 면접도 있고 실기 면접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실기 면접은 되게 엄청 까다로웠었는데 다른 분의 작품을 주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재디자인 해보라고 했던 시험이었는데 그거를 또 가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까지 해야 됐어요. 제가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이라 보니까 되게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했고 자신만만하게 그거를 제출을 해서 교수님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꿈에 그리던 홍익대학교에 입학한 권봄 씨. 자유롭게 패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자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동기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제가 되게 독특한 사람이라 보니까 친구들이 이 언니는 그냥 독특한 사람이구나, 되게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일단은 제가 친해지면 되게 사차원적인 사람이어서 생각하는 것도 사차원이고 뭐든 하는 것도 사차원이고 그때는 머리도 하얀 단발머리 하고 다니고 패션도 좀 남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저는 독특한 사람? 근데 북한 사람이랑은 절대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했고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었고
또한 권봄 씨는 누구보다 패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전공 과목은 모두 A를 받았고요. 교수님들과의 인연은 졸업 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전공 수업에만 엄청 진심이었어갖고요. 교수님한테 이제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교수님의 그런 안 좋은 질타라든가 그런 걸 딱 들을 때면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밤새 자지 않고 이 작품의 문제점이 뭔지 계속 그거를 캐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졸업할 때는 전공 과목은 다 올 A로 졸업을 했고 지금도 교수님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뭔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해서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권봄 씨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의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일상복에 접목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뉴스입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대결이 확실시 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나란히 남부의 조지아주를 찾았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은 오는 12일 조지아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진행할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조지아주는 미국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유권자의 0.23%에 해당하는 12,000표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애틀란티시에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롬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일생은 나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포용하도록 가르쳐줬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도널드 트럼프가 분노와 복수, 응징의 바탕을 둔 다른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 자신의 플로리다 별장에 헝가리의 우파 민족주의자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초대한 것을 겨냥해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권위주의적인 깡패들에게 아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롬에서 진행한 유세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7일 국정연설에 대해 분노와 어두움, 증오로 가득 찬 불평이었다고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겪어온 말 더듬는 증상을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9일 MSNBC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 여대생을 살해한 사람이 불법 이민자였다고 국정연설에서 발언한 것을 정정하며 불법 이민자가 아닌 미등록 이민자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22살 여대생인 라일리 씨는 지난달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살인범으로 체포한 사람이 남부 국경을 넘어온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조지아주 유세에 앞서 라일리 씨의 유가족을 만났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일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이민자에 대해 그는 불법 이민자였다며 바이든은 이 살인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개발을 주제로 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각종 주요상을 휩쓴 가운데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며 1940년대 원자폭탄의 개발을 주도한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1941년부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관여하기 시작해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완성하지만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인해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제조를 반대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 박사가 처한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를 그린 영화 오펜하이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13개 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지난 1월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 영화 부분에서 이미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음악상 등 5관왕을 휩쓸었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자격시험 SAT가 9일 처음으로 전면 디지털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SAT의 2024년도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미국 전역의 학생들은 연필이 아닌 컴퓨터와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통해 SAT를 치렀습니다. SAT 시험이 거의 1세기 전 도입된 이래 처음입니다. 학생들은 SAT 시험장에 자신이 보유한 랩탑 컴퓨터를 가져오거나 시험장에서 대여되는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SAT의 디지털화는 최근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SAT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추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기간 SAT 시험은 전면 취소되고 SAT 시험이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 이 같은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SAT 주관 측은 디지털화로 SAT가 더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미국 동부의 이는 함버드 대학은 2026년까지 SAT와 같은 시험 점수 제출을 지원 학생의 선택사항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